선생님의 말씀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심을 한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의 간악함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지극하고 숭고한 사랑과 헌신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죽음이 임박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들이 마가복음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맞이하게 되실 그 비극적인 미래에 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메시아로서의 남은 사명에만 조용히 집중하시면서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시점에까지도 전혀 주님은 동요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예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지만 죽음 앞에서 주님처럼 처연하고 담담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신자로서의 사명과 그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설레이는 소망 속에서 우리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우리를 수고와 슬픔 속으로 끌고 내려가더라도 신자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신자의 모든 도리를 모든 거룩한 의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의 전부인 자의 모습입니다. 더 모질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의 육체가 점점 병약함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져가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같은 길을 그분이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의 붙드심을 바라보면서 계속 묵묵히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가는지를 세상 앞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침내 악을 결행하고 있는 유다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친히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가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러자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은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를 적절하게 넘겨줄 것인지를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경외심을 보인 마리아의 행위와 그리고 스승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행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성경에 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한 도둑질을 하는 자요.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자요. 그는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또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인물을 꼽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지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가 유일할 만큼 이제 그는 그 자신이 가진 탐욕과 악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일은 아주 저주스러운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극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권력가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다가는 민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악한 유다가 어떻게 그들의 이 직면한 난감한 문제를 간파하고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든 교활한 계략을 세우도록 사탄은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지만 사탄 마귀도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매우 간교하게 사탄 마귀도 악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묘수가 없어서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도모하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제안은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야,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가 우리한테 와서 이 기막힌 제안을 할 줄이야.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고 있구나. 그들은 기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라고 유다를 묘사하는 것은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 중에 예수를 배신하는 인물이 나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므로 언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될 줄 알지 못했듯이 유다 또한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악한 죄를 범하면서 그분을 팔아넘기게 될 줄 스스로 알았을까요? 아, 나는 예수를 팔아먹을 놈으로 나는 세상에 태어났어. 유다 자신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 배도를 하고 싶어서 배도를 의도하고 결국 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순간 더 이상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깡그리 사라지게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믿음의 자리를, 참된 신앙의 자리를, 그 좁은 길을 박차고 넓은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누구보다 신실했던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성도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한 죄를 범하면서 그 죄악됨이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며 오늘도 은혜를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즐겨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중에서 어떤 순간에 결국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서 세상으로 멀어질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일이나 그런 일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두셨고 그에게 돈 주머니까지 맡기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였기에 그는 결국 어느 순간이 임했을 때 스승을 팔아넘기고 결국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그 최후를 맞이해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악인으로 그는 그렇게 사용되고 사라진 자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매우 신뢰했던 최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오랜 친구가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돈을 떼먹거나 도망을 치게 되고 믿었던 친구가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제안을 받은 제사장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기쁨을 보십시오. 악인들의 웃음만큼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모습이 또 있을까요? 그들이 모의하고 간절히 바랐던 악이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면서 축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추악한 모습이고 가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죽일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악은 항상 이렇게 연합하고 악을 도모합니다. 도저히 합이 맞을 것 같지 않은 자들도 악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과 산헤드린의 권력가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힘을 합하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기어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사탄 마귀가 행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마음에 품던 죄악된 생각이 이루어지는 날 이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인이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저주받은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악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을 당신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와의 흥정에 응했고 그에게 돈을 주기로, 은을 주기로 약조하게 됩니다. 악과 악이 손을 잡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세상은 다시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할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 일을 기어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언제 예수를 넘겨줄지 이제부터 그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악에게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는 이제 악을 구체적으로 도모하고 숙고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직 악이 결행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만 존재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두든지 그 생각과 마음을 자꾸 키우게 되면 결국 죄악이 저질러지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장악할 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심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상의 지배를 받게 하고 그 대상에게 내 생각을 장악당하도록, 지배당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은 다음 순간 마음을 통해서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계속 품고 있던 그것이 행동을 낳게 되고 이제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결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는 합리적인 흥정에 만족을 했고 이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에 대해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부드럽게 노크를 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고 받아주면 이제 다음 순간 그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집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해! 이대로 복종해! 그럼 내가 너에게 분명한 대가를 줄 거야. 유다는 전혀 어떤 양심의 저항도 없이 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대범하게 악에게 장악당한 유다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향해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죄악에 사로잡힐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멈추어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나단을 통해 꾸짖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동안 아무도 그를 제재하거나 제동을 거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질러지고 난 이후에 비극적인 자살로 참회조차도 없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몰래 돈 주머니에 손을 대던 자였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이기지 못함으로 결국 그는 탐욕에 무너진 자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사상이 인간의 거짓된 사상과 철학과 시대의 부패한 정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계속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경의 진리가 그 마음을 이기고 그것을 능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릇된 대상을 향한 어리석은 집착과 고집이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무엇을 틀어주면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존재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어디를 공략하면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마귀는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애정 결핍과 고독이, 음란한 마음이, 탐욕과 탐심이, 굽힐 줄 모르는 자존심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고 사탄 마귀에게 그 약점이 뚫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투성인 우리들이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붙드시는 손을 치워버리시면,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수많은 넘어졌던 자들처럼 언제든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제자의 그 사명을 능가했던 유다. 그는 결코 그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게 되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기어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사랑하던 것들이 모두 깨어지고 소멸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렇게 걸려 넘어진 이후에, 그렇게 무너진 이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뜻과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린 버려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번번이 주일날 예배를 어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축복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유기된 자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시키는 고난도 시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이 바로 유기된 자들의 결정적인 특징이고 증거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어도 도무지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당신을 데려가시면 당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오래 다니고 비수 같은 찔림을 진리를 통해 듣고도 계명과 법을 어기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택자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신자는 우려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하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지금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주님께로부터 들은 수많은 말씀들과 그리고 기적과 이적의 현장들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도, 주님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된 자들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이란 말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완고함, 강팍함, 돌이키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 이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지배당하던 자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황금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믿어 변화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래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돈과 성공에 매달려서 신앙을 뒤로한 채로 그렇게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전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3년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진리를 듣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로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나 예수를 팔아먹은 천하에 다시 없는 악인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척에서 누구도 들을 수도 없는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도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참 복음을 듣고 교리를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배웠어도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성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정한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으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은 채로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든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스스로 신자라고 여기는 자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채로 형식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탐욕과 욕심이 결코 소멸되지 않아서 스승보다 돈이 더 좋았던 이 유다를 보시란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그의 삶이 결말이 나고 있는 성경이 유다를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들이 수없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신앙의 자료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유다는 결국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 몰래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의 행적은 이제 잠시 사라지고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들의 첫날에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있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한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할 것을 원하십니까?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인 니산월 14일 저녁에서 15일 아침까지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리웠고 이 두 절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유교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양고기와 쓴나물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어야 됐고 14일 일몰시에서부터 15일 새벽 그 사이에 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식사는 무교절 유월절 첫날에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루 전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관 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은 모두 주님의 만찬을 유월절 당일의 식사라고 묘사하지만 요한 복음은 하루 전날로 기록함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점이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그 시점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관 복음의 기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 전 주님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동일한 의미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을 아주 예리하게 보신 분은 왜 이게 날짜가 다른가 이것을 캐치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예수님 어디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갑에서 벗어나게 된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은 죄와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속죄의 희생양이 되심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방시키심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영원한 해방과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신 이 예언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모든 과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예수님께 물은 것은 예루살렘에 운집한 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확보하는 일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비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주님은 그날 유다에 의해서 사악한 무리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월절에 희생되는 양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살되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정확히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언대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이 유월절을 먹어야 됩니까? 유월절 양을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제자들의 이 무능함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임박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줄 모르던 그런 자들이 옥합을 깬 마리아를 보면서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장소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성읍 안으로 가라. 그러면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는 한 사람이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묵을 방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흡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던 내용과 아주 흡사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셨습니다. 물 웅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그 모든 준비를 해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행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다락방을 구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구해서 내게 끌고 오라고 하실 때도 그리고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할 다락방을 예비하실 때도 주님은 메시아적인 이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왜 이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일까요?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리석고 유약하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에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서는 참된 교리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만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 성경의 절대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경의 진리가 보증하는 참된 진리요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왜 내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그 방법,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도 구원과 영생의 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의 생각을, 당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같은 거짓된 신앙에서 돌아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이 같은 권능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기억은 그들이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가지셨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신적인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문제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자기를 위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남겨진 그들에게 어떻게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기억들이 그들에게 장차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제도 그렇게 주님의 유월절을 묵으실 이 다락방을 구하는 일에도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핑계를 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우리의 약함을 더 크게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의 기록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 진리를 토대로 변함없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적인 부재 때문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꼼꼼히 성도 여러분 찾아보시고 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능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기억을 우리 안에 남기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그 믿음의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을 거듭 경험한 제자들의 기억은 그들의 주님의 길을 행할 때 그들을 지탱해준 견고한 지지대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신다. 이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견고히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사랑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확신의 자리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념적인 신앙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토록 흔들리고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훗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속에 말씀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구성하는 골격과 뼈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진리를 경험하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깊은 영적인 깨달음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모두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기억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누적된 경험이 결국 순종과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 안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읍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눈앞에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회심의 감격적이고 생애적인 경험을 했어도 신자는 이 세상과 매 순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디게 성장하게 되고 심지어 침체에 빠져 허덕이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우리 안에서 키워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일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는 그 뚜렷한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점점 더 그가 예배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호기심을 통해 이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하여 따를 때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모든 혼란과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고 확실하게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을 따를 때 참 기쁨과 행복을 확신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담합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딱 그 자리에 있는 아니면 점점 더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지속될 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들을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당신을 주님은 오늘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불어넣어 줄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지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안도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할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더 한 걸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부디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려놓으시고 부디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십시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절대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역행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모든 성도의 몸에 적극 참여하시고 성도와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성경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즐겨 복종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성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절대로 요동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사도들이 주께 받은 그 사명을 굳게 감당하기 위해 믿음 없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주님은 그것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언젠가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때,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줄 줄 아시는 주님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는 그 일들의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선생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더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붙들려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묶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제자들을 위하신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을 향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오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셔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이고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깊이 만나셔서 주가 이끄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